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6월 2일 월요일 노아의 전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홍수 때 일어난 일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전 세계는 대홍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인에서 마야인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세계 문화권에 파괴적인 홍수 이야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노아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의 기록 중 가장 조롱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예언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이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신약 성경이 이를 여러 번 거듭 언급할지라도 세상은 고의로 그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창세기 6장 1에서 8절과 비교해보라.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이었기에 홍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시대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다. 방주에 오른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한 세기가 넘도록 전도했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노아가 현대의 전도자였다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다행히도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새천사의 기별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위탁된 독특한 남은 무리의 기별을 전하는 전도활동은 많은 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 있다.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짧은 구절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는 구주의 마지막 사역의 때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교훈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묵상. 홍수 전에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기별을 외쳤던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개인적인 전도의 노력이 당장 별다른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비의 문이 닫힐 때,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98. 노아의 전도를 보며 용기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한 어려움에도 가족을 구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처럼 성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에 가끔 미국, 일본, 캐나다로 이민시켜준다. 식당을 하는 업무이다. 조건은 월급이 500에서 600이다. 이런 광고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해서 성급하게 주민등록, 여권을 다 주고 돈까지 맡긴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팔리고 노예처럼 지내다가 탈출하기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의심할 만합니다. 한국에서도 벌기 힘든 돈인데 외국에서 그런 파격적인 조건일 때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혹은 급한 마음 때문에 유혹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맹세 혹은 서원을 합니다. 급할 때 하는 서원도 있고 조건부로 하는 서원도 있습니다. 그럼 속아서 한 약속이나 맹세는 지켜야 합니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과 틀렸습니다. 성급하게 저지른 큰 실수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 중부 지방 허리를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산, 즉 메마르고 황량한 에발산과 수풀이 무성하고 싱그러운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서약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왜 길갈이 아닌 세겜에 가서 언약 의식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은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인천 상륙 작전처럼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남쪽과 북쪽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두 전쟁의 승리 후에 그들은 그들이 진친 곳, 이 거점, 이 교두보인 길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북쪽으로 50km 가서 세겜에서 언약의식을 치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골짜기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에발산에 큰 돌비를 세우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재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비에는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통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비를 누구를 보라고 세워놨을까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왕들과 기브온 족속들이 다 그 돌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보라고 돌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또 그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이 주는 기별은 가나안 땅은 정복되고 새 나라가 들어설 것이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념이 또 기별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돌비 사건은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이런 이념과 가치를 지닌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 세상, 즉 그 가나안의 이념과 하나님 나라의 이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이념은 무신론과 이신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또 애씀의 결과로 그 싹과 보상으로 대가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욕망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정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자비가 다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지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했습니다. 1857년 자기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건전한 활동, 선한 일을 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내세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는 밝은 희망, 이런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째서 희생입니까? 선교가 어째 희생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선교하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평안이 있고, 내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는 희망이 있는데, 또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입니까? 너무나 큰 보상이요 환희입니다. 예, 그러나 이 리빙스톤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916년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제1의 수전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유산이 1억 불, 예, 지금으로 하면 1조 원 내지는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 재산을 놓칠까봐 두려움에 가득해서 음식은 오트밀죽을 데워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식을 데우면서도 돈이 든다고 안 데워서 식은 오트밀을 먹어서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공짜의원 민간요법 무료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다니는 사이에 다리가 썩어서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린의 삶과 리빙스톤의 삶,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족 속에게 돌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이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이념이 있는가? 내놓아봐라. 이보다 더 좋은 신이 있느냐?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준 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가치와 품성을 가나안 온 땅에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념으로 통치할 것이다.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선택해라. 여기에 가나안 족속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일곱 족속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차례인데, 곧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이제 우리가 각개전투를 하지 말고 연합군을 구성하자.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도 일곱 족속의 연합군한테는 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족속은 이해관계 때문에 합칠 수 없었는데 공동의 적을 앞두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하겠다. 그래서 제일 크고 용감하고 수도 많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입니다.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당신 공동체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들이댑니다. 허름한 옷, 해진 옷, 다 떨어진 망대, 곰팡이 핀 떡, 다 해진 신발. 이것을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의심을 거두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기브온 족속은 멀리 온 것처럼 속였을까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율법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 진멸엔 분명히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15절에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을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을까요? 아마도 살려주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오는 자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브온 족속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속인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접근 방법은 흠이 있었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인 볼로 나무를 패고 물 끼는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종으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조건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라합도 기브온 족속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손실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가혹한 시험들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십시오. 격한 말들은 그대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처소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대의 말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탄환들로 장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시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것들을 말할 때마다 그것들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할 때마다 사탄이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 영혼을 간수하는 일을 신실한 증인이신 그분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의 태양에
밝은 광선 아래 두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대가 믿음을 더욱 많이 말할수록 더욱 많은 믿음을 지닐 것입니다. 그대가 낙담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의 시련을 말하고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과장하면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많은 좌절과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입구를 가로질러 비추고 있는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영혼의 창문들을 세상을 향하여는 닫고 하늘을 향하여는 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반면에 그릇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길이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속적이며 기만적인 동정입니다. 지나친 애정 표현과 감상적인 동정을 마음대로 나타내는 일에 대해 어떤 허가증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는 자들은 권면과 견책을 필요로 하며 가끔 날카로운 견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바라는 말에는 어떤 능력이 그대의 마음과 심령을 통제하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서 다스리신다면 그대의 말은 그분의 뜻에 의해 꼴지어지고 빚어진 품성의 순결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래로 사탄은 형제들을 침소해왔기 때문에 그대는 그 동일한 정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한 것을 청중이 다 기억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들을 너무 빨리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 간단하게 교훈하되 그것을 자주 되풀이해야 합니다. 긴 설교보다 짧은 설교가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청중 가운데 그 설교하는 문제를 처음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점을 재삼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들과 교사들은 발성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신경질적이고 서두르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며 천천히 뚜렷하게 맑은 발음으로 목소리의 음감을 보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단조롭고 풀이 죽은 설교만을 들어오던 자들의 귀에 구주의 음성은 음악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인상 깊게 말씀하셨고 청중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말씀들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무식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서두르는 어조로 쉬지 않고 말을 이어하셨다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조심성 있게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열렬한 기도와 부지런한 노력으로 말하는 재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재능 가운데에는 음조를 분명히 할 것과 음성의 억양과 강약을 조절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너무 서둘러 말함으로 그 말의 효과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하려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애를 주입시켜야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배우인 베텔톤이 영국 국교의 대주교인 쉘턴 박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주교는 그에게 뜻하지 않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베텔톤 씨, 배우들은 어떻게 상상적인 내용으로 청중에게 그처럼 능력 있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텔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주교님, 말씀드리기는 황송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열정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은 상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열변을 토하지만 교직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마치 상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도처에 악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과 사악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높여 그대의 구주에 대해 말하십시오. 주변 도처에 편만한 악을 볼 때 그대는 그분이 그대의 구주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해서 더욱더 기뻐할 것입니다. 참지 못하여 성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술잔을 입에 댄 것과 똑같습니다. 침묵의 웅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 자신을 교육시키십시오.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높이, 더욱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왕의 대로에서 쓰레기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왕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그대의 입에서 비루한 말들을 제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은잔이 없어지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시대적 배경. 사람들은 화인 여사가 증언 15의 발행에 안심하고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열흘 후에 그녀는 위탁된 많은 기별들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그 사업에 투신하게 되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그녀는 배틀크릭에서 청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여러 번 개인적으로 기별을 전하였으며 거의 10시까지 이야기하였다. 화인 목사는 이렇게 보고한다.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단상 위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위에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놀라움 가운데서 이 일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만족하였다. 이상은 20분간 계속되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68년 6월 16일 교회 증언 2권의 120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1868년 6월 12일의 이상 속에 주어진 교회와 개인을 위한 권면을 전개한 것임이 분명히 진술되었다. 많은 부분이 같은 해 10월 2일 아이오와 파일럿 그로브와 10월 25일 뉴욕 아담스 센터에서 주어진 이상을 전개하는 것에 할애되었다. 이 많은 이상들 때문에 화인 여사는 거의 쉬지 않고 기록해야 했다. 1870년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올라가는 선편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화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화인 여사는 기록하고 있다. 가련한 여인이다. 그녀는 휴식을 취해야 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쾌활한 분위기를 만끽해야 하는 이때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거의 쉬지 못하고 기록하다니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만 한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70년 7월 5일 먼저 개인들에게 전달된 이 많은 증언들은 교회에게 큰 축복으로 남아있다. 어느 교인이나 간에 이 열렬한 권면과 경고를 읽을 때 초기 재림교인들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이며 그들의 시험이 우리의 시험이며 그때의 특권이 지금의 특권임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LNGYC 증언 2권 도입부에서 진술한 말씀 때문에 더욱 이 기별들을 소중히 여긴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직접적이며 강하게 제시할 방법은 달리 없다. 교회 증언 15호 1868년 서론 나의 형제 자매들은 증언 15호가 이렇게 속히 나오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많은 개인 증언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뒷부분에 실려 있다.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위험과 오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의무에 관한 나의 견해들을 이렇게 증언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보다 직접적이며 강하게 제시할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다. 대총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증언 14호가 그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은 내가 그것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서둘러서 인쇄를 마쳤다. 사실상 증언 14호는 이 문제를 다룰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증언 15호를 위한 문제를 확보해 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대들에게 내어놓는 바이다. 경험담 1868년 2월 7일부터 1868년 5월 20일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여행과 활동의 고무적인 영향이 가신 후에 우리는 동부지역 순회여행이 고된 일이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한 것을 보여주셔서 말로 전한 것을 글로 써달라는 독촉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들이 있는데 다 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많이 필기하는 것은 나를 견뎌내지 못하게 할 것 같다. 나는 용기가 꺾이었고 차 가라앉은 상태로 여러 날을 보냈었다. 자주 쓰러지기도 했다. 이런 건강과 정신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써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그중 얼마는 도무지 무가치한 사람에게 써야 하는 나의 의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디엔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2월 5일 저녁에 앤드루스 형제는 우리의 예배당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거의 실신에 있었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나의 남편의 부축을 받았다. 앤드루스 형제가 집회로부터 돌아오자 그들은 나를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그래서 나는 다소 기운을 차렸다. 그날 밤 잠을 잘 잤다. 이튿날 아침 기운은 없었지만 나는 몸이 확 풀리고 용기가 생겼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